예,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여섯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마쳤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이게 전체적으로 23절까지 돼 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 믿는 성도들 또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사역자들 또 이 사역자와 또 이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또 목회자도 또 이 한 교회도 세 가지 면에서 평가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서 각 사람이 또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과연 성숙한 사람인가, 성숙한 목회자인가,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가, 성숙이라고 하는 거, 이 내용이 1절부터 이제 4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에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성도도 지식이 증가하고 목회자도 가르치는 것, 또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가,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가, 양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23절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질적으로 우수하냐,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고 목사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고 교회도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과연 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가? 그 다음에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또 질적으로 우수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성숙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바울이 이제 3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지금 갓 태어난 아기에게 어떻게 음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밀크를 줬다는 겁니다. 우유를 줬다.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음식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그 치명타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자랑하고 정말 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훌륭하다고 그러고 지금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너희에게 음식을 지금까지 줄 수도 없었고 지금도 못 준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난 시간 2장 14절 15절 가서 보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이제 가서 뭐 스피리추얼 맨 이랬어요. 영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내추럴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다. 본성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본성적인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과 이제 대비가 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에서 성숙한 그런 성도를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둘에다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일단 나눌 수 있고 믿는 사람 가운데도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육신적인 이런 사람 교회 안에 사실 굉장히 지금 많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뭐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어떤 점에서 좀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자꾸 드러내고 있는가 이거 자꾸 살펴보면 좋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독립 침례교회 또 성경적인 그런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 또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성경적으로 볼때 너무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성경 신자로서 행하는 그런 일들을 그 수준에 너무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이게 성경을 읽어서 이게 도저히 그게 아닌데, 왜 교회는 이렇게 할까? 왜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할까? 이 퀘스천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게 우리가 뭐 잘못 알거나 잘못 이해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교회를 운영하거나 또 교회에서 지도자가 돼서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단의 어떤 전통이나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그런 내용이나 전통적으로 자기가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무슨 습득한 어떤 그런 내용들,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교회 규율로 삼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고, 큰 도시에 있는 그런 교회고, 정말 여러 가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그 모습을 봐서는 책망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그런 교회로 비춰지는 그런 교회에 대한 그 평가를, 너희는 아주 베이비다, 젖을 빠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 어린아이도 아니야, 갓난아이다, 갓난아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1절에 베이비라고 써 있어요. 베이브라고 이제 썼는데, 베이비.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한번 히브리서 나와 있는 말씀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에 12절부터 이제 14절 가서 보면 또 동일한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이 서신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기 히브리 성도들이 5년, 10년, 20년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보면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좋은 것들을 잘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교리의 첫째 기본 원리,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렇죠, 이런 거,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뭐 이런 기초 원리들을 다시 배워야 될 그런 처지에 지금 너희가 놓여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갓난아이라고 표현한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전혀 구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겨우 구원만 받았어요. 교회만 오는 겁니다.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금 식으로,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 부지기수로 많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딱딱한 거예요. Strong meat이라고 썼어요. 원래 그 meat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쓰일 때는 그 단어가 고기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음식이에요. 음식. 그 음식 중에서 여기 가서 보면 딱딱한 그런 음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어린아이냐?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교회에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어제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는 가운데 구원 얻는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조금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입교하고 입교 문답하고 이러면 구원받느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거 너무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문답하고 입교 문답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에 무슨 그게 일조를 하느냐?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구원바라기 이제 책도 좀 읽고, 그리고 다음 주에 좀 이야기합시다. 이제 그러고 왔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네.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은 그 교회의 그 상태를 이게 진단을 하고, 네, 그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너무나 베이비가 많다. 너무나 베이비가 많다. 지금 그 얘기를 어느 면에서 탄식하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젖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젖 먹다가 조금 지나면 이유식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덜 단단한 음식 먹다가 나중에는 고기도 먹고 이렇게 딱딱한 그런 음식을 먹는 그런 단계를 이제 거치는데, 그럼 이 젖과 그 다음에 음식이 결국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쉬운 그리스도의 그 교리의 초보 원리, 이런 거는 우리가 젖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사람이 성숙해서 자기 자신도 보고 남도 보고 교회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책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온갖 계획과 교리와 이런 것들도 남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인격도 성장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게 성숙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다. 음식을.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영적인 그와 같은 젖이 됩니다.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조금 아까 봤던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이다. 고기 같은 그런 음식이다. 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시편 119편 103편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단 그와 같은 말씀이다. 또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하나가 젖도 되고 꿀도 되고 빵도 되고 여러분 좋아하는 무슨 채소도 되고 도마도도 되고 모든 거 과일도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장성해 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그렇죠? 또 신약 안에서도 복음서도 먹고 서신서도 먹고 저 뒤엔 요한계시록도 먹고 계속 돌아가면서 이와 같은 거 다이어트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하게 될때 그때 사람이 이제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절에서 4절은 성숙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숙한가 아닌가를 판단해 보려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섭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종류의 말씀인가 그걸 딱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매일 읽는 책이 복받는 책. 그렇죠.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 이것만 탐구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구원 받았을지 몰라도 아마 저맨 밑에 있는, 맨 밑에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죽을 때까지가 한 번도 안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다. 이 정도 되면 또 아시게 저 밑바닥에 겨우 구원만 받은 그런 상태잖아요. 레위기니 뭐 이런 거 나오면, 어우, 이거는 뭐 내가 절대 먹지 못할 그러한 그다 그럼 뭐야?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역대기 상에 가서 1장부터 11장에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먹냐. 그렇죠? 또 이렇게 나가면 그럼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예요.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번 정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도 찾아서 또 먹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먹고, 강해를 통해서 먹고, 그렇잖아요. 이런 가운데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간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도 성경 말씀을 먹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는 가운데 해가 지나갈수록, 날이 지나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자, 3절, 4절 가서 보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어떤 사람이 육신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사람을 편파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알겠죠? 편파적으로. 그래서 파당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사람은 여기서 보니까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성도들이 많고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이 넘쳤지만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파당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것 이상으로 두는 이와 같은 형태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를 따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그러면 제가 일단은 파멸당하고 여러분의 영적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거나 예를 들어 제 말을 따른다고 할 때는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의 말을 따르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떤 편파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를 따르거나 해서 저를 세우고 무슨 파당 비슷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것은 저도 망치는 일이고 그렇게 하시는 본인도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아니하냐 그거는 그가 사귀는 모습을 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누구 어떤 사람 이런 사람만 따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만 미워하고 이런 것이 나타나면 영적으로 상당히 미성숙한 미성숙하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성숙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는 매일 싸웁니다. 교회 싸움 굉장히 많이 싸워요. 교회에서. 왜 그래요? 목사든 장로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예를 들어 장로도 돈 많이 내고 그렇죠? 사회적인 무슨 지위가 있으면 장로를 시키거든요. 이러면 뭐예요? 교회가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도가 전혀 없어요. 성경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어떻게 교회 장로를 하고, 어떻게 목사를 하고,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많은 파당과 다툼과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거기는 거의 처음부터 시작이 소셜, 이 사회적인 모임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민 오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여서 도넛이라도 좀 먹고 한국말도 좀 실컷 하고 뭐 이런 방법을 해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힘이 있고 돈 많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 그냥 장로가 되고 이러니 1년마다 한 번씩 교회가 내홍을 겪고 목사를 내쫓고 또 누구 데려오면 또 내쫓고 내쫓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런 사례를 미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 한인교회들이 계속해서 겪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이 균형 잡힌 그러한 식단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골고루 늘 배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내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번역을 하고 했는데 1년 365일 여기 자리만 쓰면 킹제임스 성경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쪽으로 짱구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떨 땐 성경 이야기다, 어떨 땐 재림 이야기, 어떨 땐 구원. 해야 될 그런 그 말씀이 이게 균형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풍성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줘야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거지. 편파적으로, 한쪽으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 근래에 제가 이제 가끔 유튜브 우리 그 사이트 그 들어가서 이제 분석을 봅니다. 한두주 전까지 우리가 한 하루에 한 3천 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그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28일 뭐 이렇게 보는 동안에 8만 4천 건이 정도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요 근래에는 9만 7천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두주 사이에 만몇 명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재림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 설교를. 예. 그러니까 재림 설교를 해서 무언가 사람들이 흥미가 있는 그러한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뭐 회복교회 뭐 이런 데 무슨 뭐 김관은 전도사니 미국에 무슨 벤자민 오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 내용이 이 시대적인 어떤 걸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자극하는 그와 같은 그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꼬이는 거예요, 그쪽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심리적인 그런 작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목사가 생각하면 그러면 정말 어느 한쪽으로 사람들의 어떤 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방법으로 막 계속 몰고 나가면 그러면 교인들도 많이 늘고 뭐 시청자도 많이 늘고 또 어느 면에서 돈도 많이 늘고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많이 성장했다는 그런 교회들 보세요. 다 편파적으로 하잖아요. 재림을 편파적으로 하든, 뭐, 오순절 은사운동을 편파적으로 하든, 어느 쪽으로 하여튼 편파적으로 하면서 사람들의 호기심과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을 하면 그럼 교회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교회는, 특히 목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균형 있는 식단의 그 음식을 제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년 365일 설교 제목이나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우리 교회 지금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가, 거기에다 지금까지 내가 이번 올해는 어떠어떠한 설교를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제가 요즘 이제 재림 설교 이제 하거나 하는 것은, 이 천주교 교황도 방문하고, 여러 사람들이 재림의 그런 그 징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가 재림과 휴거 그 세미나를 한 지가 만 2년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2년 사이에 거의 반 이상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더해졌는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리즈도 이번엔 재림과 그 휴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한몇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균형 있는 음식을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균형 있는 음식을 제공하려고 할때 어떤 일이 생기냐.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지금 고린도교회 문제가 뭐예요? 4분 5열된 거예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2절,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쭉.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영어로 유니티. 하나 되게 한 거. 하나가 되도록 만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부르심에 소망이 몇 개요? 한 소망. 소망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몸이 몇 개요? 하나. 한 몸. 성령님. 한 분. 그렇죠? 한 성령.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커도 이게 4분 5열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눈으로 진단하기를 너희는 아직 베이비다. 지금 그렇게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는 가운데 여기 4장 7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에 있는 교회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선물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들 중에 하나가 목사, 또 다른 하나가 복음 전도자다. 이런 전도자와 복음 전도자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선물로 주셨느냐? 여기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랑 침례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그런 사역이 목회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목회자가 성도들이 남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몇 개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 뭐 은사가 많다 그러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겠어요? 교리의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왔다 갔다.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너희 가운데 이미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는 걸 보니까 너희가 아주 완전히 베이비구나. 딱딱한 음식은 먹을 수도 없구나. 이런 상태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네, 지금 교회나 아니면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가 성숙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제 이르러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와 같은 이 각각의 선물이 있습니다. 목회자, 그 다음에 복음전도자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을 선물로 준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이제 아는 것처럼 대언의 선물도 있고,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하는 거, 가르치는 거, 그렇죠? 기적들을 행하는 거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선물들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거든요. 그 선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어떻게 그와 같은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던 외국말 하는 거, 그렇죠? 그 외국말 하는 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말씀들을 12장부터 14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마디로 너무나 영적 은사, 선물이 많다고 자랑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분열됐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절에서 이제 8절은 양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역을 한다, 이게 높은 자리로 가는 게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미니스터, 사역자는 섬기는 자예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내가 사역자라고 생각하면서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꼭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서 무슨 뭐 전도사 뭐 하면 내가 사역하는 사람이라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사역은 종로로 타는 게 사역이에요. 사역의 원래 그 근본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예, 그들은 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볼로나 나나 말씀을 들고 가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한 종노릇한 그런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 나는 뭐 했냐? 심었다는 거예요. 6절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그 사정을 아시듯이 처음에 1년 반 그 이상은 바울이 직접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고, 그 이후에 말이 유창했던 이 아볼로라고 한 사람이 이 고린도에 가서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해서 교회를 크게 이렇게 성장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결국은 이 두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크게 성장한 게 사실이에요.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나 아볼로가 한 게 아니다. 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그게 자랐겠느냐. 그러니까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준 자나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말 그대로 약한 성도들, 또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을 예수님의 그 믿음 안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성경은 사역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들을 이야기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믿게 한 사람, 불신자를 믿게 해서 성도로 만든 그런 사람, 또 성도들, 그 사람들 잘 가르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사역자다. 그거를 심고 물을 주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고 물을 주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인터넷 이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무언가 내가 좀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사역의 목표는 불신자를 믿게 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미숙한 그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진리에 더 깊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게 사역자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역자입니다. 자, 그래서 사역은 여러 개예요. 사역은 여러 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사만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사실 어느 면에서 고급 종이에요. 사실 뭐 육체를 사용해서 뭐 해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은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고 성경 말씀 연구하고 그러고 나서 말씀 선포하고 말씀 가르치고 필요가 있으면 상담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교회가 굴러가요? 절대 안 굴러갑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벌써 주일날 아침에 오면, 이거 주차하는 그런 요원들 나가서 다 깔려서 이거 안내하죠. 여기 우리 자매님들 오셔서 주방에서 모든 걸 아주 준비하죠. 그렇죠? 우리 교사들 와서 아이들 가르칠 거 준비하죠. 또 우리 특성을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뭐 아이들 할것 없이 다 오죠. 오케스트라 있죠. 그렇잖아요? 그날 순서 맡은 사람 있어, 방송하는 사람 있죠? 정말 옥상 가서 또 아이들 뛰어노는 거 봐주는 사람 있죠? 이 모든 거 치우고 설거지 하는 그런 분들이죠. 끝나고 나면 또이 모든 것도 쓰레기 치우는 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모든 것이 다 맞아 들어가서 모든 박자가 맞아야 교회가 되는 거지. 목사 이거 뭐 앉아가지고 이거 뭐 한다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모든 게 뭐예요? 사역이에요. 사역. 그게 뭐예요? 섬기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섬기는 거. 혹시 내가 빼먹은 사람 있나요? 혹시 또이 말씀 듣고, 왜 이거는 사역이라고 얘기를 안 하나? 또 그런 분이 있을까봐. 있으면 얘기하세요. 예, 제가 뭐 적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무언가 섬기는 그런 일을 하면 몽땅이다. 사역이다. 사역이에요. 그 사역은 종류가 다양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뭐야? 자라나게 하는 걸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데 사람 죽이는 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일은 안 된다.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자꾸 망하는 방향으로 가게 그렇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뭘 하고 하면 섬기는 일을 통해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것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넘치도록 자꾸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사역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또 심었어요. 그거 갖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교회 이번에 이 일을 했다, 뭐, 이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바울과 아볼로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교회가 많은 결실을 얻었지만 뭐라 그래? 우리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넘쳐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9절에서 이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일꾼.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꾼.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썼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농사라는 거예요. 농사가 뭐예요? 씨를 뿌리고, 그렇죠? 가꾸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을이 되면 풍성하게 수확하는 게 그게 농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침례교회를 해요. 그게 뭐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농사. 그러면 씨를 뿌렸으면 결국 끝에 가서 수확을 많이 거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와 같은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건물이다. 하나님의 건물. 베드로전서에 가서 보면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이 살아있는 돌로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그 전을 지어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건물이에요. 건물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기초는 내가 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놨다. 여기 4장 말씀 가서 보시면 너희에게 많은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하나다, 나 하나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초를 주 건축자로서 거기 가서 보면 메스터 빌더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거를 청사진을 가지고 이 계획하고 한그 사람이 나다. 근데 내가 지나간 이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기초 위에서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위에서 해야 된다. 그 기초는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교회의 터와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닦아놓은 기초는 바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 침례교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제 자신의 유익을 위하거나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런 이득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그럼 당장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역시 똑같은 기초, 기초는 같은 거예요. 그 위에 지금 건물을 쌓아나가는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와서 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하게 될때 저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일을 쌓을 때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해야 된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뭐냐? 12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이랬는데 사실 웍이거든요. 어느 면에서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일이나 행위나 영어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행위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행위로 그냥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그 행위가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세운 일이, 행위가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일이, 행위가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았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1대1 회개보고를 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해라.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는 겁니다. 뭐라고 맹세해요?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가 누구를 대신해서 해주거나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서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 앞에 서서 각 사람이 일일이 회개 보고, 우리 개혁성경에 짓고 한다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회계보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회계보고는 영어로 shall give an account 이랬어요. account는 여러분 은행에 가면 계좌 있잖아요. 계좌 가서 찍으면 쫙 나오죠. 입출금이. 그렇죠. 그게 account예요. 우리의 그 account를 하나님 앞에 쫙 찍으면 하나님이 거기 나올 거 아닙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이 모든 것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가서 보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우리 누구예요? 바울을 포함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행위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보상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그 행위. 그래서 바울이 또 거기 뭐라고 썼냐?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이게 지금 두려움이라고 번역되는데 영어로는 테러로 돼 있어요. 그 원래 뭐예요? 공포로 해, 공포. 여러분 아시죠? 테러 영화 이런 거할때 공포. 예. 주의 공포를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가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가짜 속임수를 이야기했다가 하는 하나님의 공포를 내가 아는데 이 다음에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에게 거짓말을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자, 그래서 이 심판석은 그리스 말로 베마라고 이제 돼 있어요. 베마. 베마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올림픽 경기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인천에서 이제 아시안 게임을 하면 아시안 게임이 맨 마지막에 마라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100m 달리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 선수들이 일단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 경기장 안에. 선수들이 들어와서 100m도 달리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게임도 다 그리스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고린도에도 유명한 그런 올림픽 게임 같은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수들이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등, 2등, 3등 이걸 가리는 달리기를 시작하면 거기 뭐가 있어요? 베마 심판석이 있어요. 심판이 앉는 자리가 있다고. 그 심판에 앉아서 이 사람 1등, 이 사람 2등, 이 사람 3등 하고 이렇게 심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심판하게 될때 1등, 2등, 3등 그거 등수에 들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운동장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미 선수예요. 이미 이 안에 들어와서 뛰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다 하는 얘기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의 그 베마 심판석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그 다음에 꼴등 하고 상이 없는 사람까지 가려진다는 거예요. 가려진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불이 그 사람이 행한 그 일을 시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다 그 사람의 행위를 시험한다니까 태운다는 겁니다. 그럼 뭐 건초니 나무니 지피니 이건 어떻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금이나 은과 같은 그런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일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타버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불에 의해 겨우 구원받는 그와 같은 사람처럼 된다. 그러니까 보상이 하나도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껜가도 이 한마음 미션에 가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하지 않냐. 그렇잖아요. 교회를 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 않냐.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랑 뭐가 엄청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일 있죠? 건초, 지푸라기. 그 건초가 지푸라기예요. 나무토막. 이거 다 타서 없어질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이게 건초더미.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건초예요. 그래도 한두 개라도 다이아몬드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한두 개라도 금이 있어야지.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 보니까 이건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그와 같은 행위라고 그러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시간을 쓰고, 재물을 쓰고, 내 능력을 쓰고 뭐할 때, 무언가 하나라도 보석이 될 만한 그런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서 하라는 거 이거 해갖고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심판의 근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위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행한 그와 같은 행위. 자,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은 그걸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만 이 심판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섯 가지 정도의 왕관을 마련해 주셨다. 영어로 크라운을 마련해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생명의 왕관이에요. 이것은 순교자의 왕관이고 성경에 두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가서 보면 생명의 그 관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특별히 환난기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 향한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정도까지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성도들, 이런 성도들에게 생명의 왕관, 관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목자장, 목자장께서 목자들 가운데 가장 으뜸 되시는 그 목자장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교회 목자 노릇을 하던 이 목회자들, 목회자들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성도들, 섬긴 자들에게는 내가 영광의 왕관을 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영광의 왕관. 자, 그 다음에 또 환희, 기쁨의 왕관이 있어요.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 믿지 않은 자들을 예수님의 이 생명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받게 될 그와 같은 왕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공의, 의의 왕관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가져서 죽을 때를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렇죠?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내게 그것을 주실 것이요, 나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래서 재림의 소망을 굳건히 갖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누릴 그와 같은 관이 의의 왕관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썩지 않을 그런 왕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승리자가 받는 그런 왕관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복종시켜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은 그런 사람들이 받을 그와 같은 왕관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이 너희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개개인이 모여있는 이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는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한 교회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기도 성전이고, 그 다음에 개개인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지금 무슨 성전 건축을 한다고 그러고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경 이 신약시대의 유일한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일한 성전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공포를 한번 생각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생각을 하고 절대 그런 일 하지 마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왜 그러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지만 참지 못할 수준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둬서는 신약교회가 세워질 수 없음을 보시고 그들을 단번에 죽여서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음행하는 자 역시 하나님의 심판 당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이제 처한 그런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시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구원 받았지만 불평하고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많은 자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32절 가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주의 만찬을 멸시하다가 그 어떻게 죽임당한 자들이 있어요. 죽임당한 자들이.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지만 그 이상 그대로 두면 하나님과 그 사람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죽이기까지 해서라도 데려가신다. 그 자세한 내용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징계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죄를 열심히 짓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건 사생하다. 사생하다.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자꾸 죄 짓고 연습할 필요는 없어요. 긴 거 아닌가 내가 한번 좀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음행죄를 지든지 이렇게 그런 죄를 져서 한번 이 땅에서 시험해 봐야 되겠다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워요? 징계 임하기 전에 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23절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분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다툼의 원인이 뭐냐? 자기 자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자랑할 것 같으면, 또 누가 나를 왜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육신적인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을 읽기 전에 잠언 3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성경 읽자고 얘기해서 않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장 1절에서 5절, 8장 10절에서 11절 잠언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 여기 가서 보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렇죠? 게바나 할 것 없이 다 사람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다 너희를 위한 그런 존재들이다. 여기 저가 목사로 이 자리에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을 위한 그런 사람들로 그걸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광을 받거나 제게 영광을 돌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동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교회 일을 할 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옳은가 그런가, 사람 보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고린도전서 3장 마치겠습니다.